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어떤 큰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실무진 논의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북 회담은 하나의 절차라며 미북 정상 간 만남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기간 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크렘린궁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이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영항공사 에어차이나가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베이징 평양 전기노선 운항을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언론들은 오늘 항공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노선 수요에 따라 베이징 평양 전기노선이 재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차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매주 수요일과 월요일, 금요일 오후 베이징을 출발하는 평양행 여객기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신설된 에어차이나 베이징 평양 노선은 이후 여러 이유로 운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어차이나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밝혔지만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으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 미국이 항공모함 전개를 한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운항한 것은 지난 2007년 조지 부시 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지만 지난해 7월엔 미 해군 함정이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타이완 해협에서 추후 군사작전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와 영내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간 견해 차이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이 이란 핵협정과 무역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에서 G7 정상들 간의 공동성명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폐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6개 회원국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 분출로 인한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40km 떨어진 푸에고 화산은 지난 3일 분출을 시작한 데 이어 어제 다시 분화해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화산재에 묻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많고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시신들이 심하게 훼손돼 현재 17구 정도의 시신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First, North Korea must dismantle or remove every single one.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북한에서 신속하게 핵 검증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의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간 12일 오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Our policy hasn't changed, and as the president stated, we have sanctions on. They're very powerful, and we would not take those sanctions off unless North Korea.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최대의 압박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 제재들은 매우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이날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미국 주도의 제재 노력에 여전히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현재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월 12일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North Korea, we are actively preparing for the June 12th summi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orth Korean leader. The advance team in Singapore is finalizing logistical preparations and will remain in place.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사전 협상팀은 회담의 의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회담이 열릴 때까지 현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현재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측 대표단과 외교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내용을 묻는 질문에 편지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내용이 흥미로웠다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s of the letter, but as the president said, they were interesting, and we feel like
아울러 상황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좋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국가 안보팀으로부터 매일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e president has been receiving daily briefings on North Korea from his national security team, and I can also tell you the schedule.
또한 미북 정상회담은 잠정적으로 싱가포르 현지 시간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으로 6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열리지도 않은 회담에 대해 추측하거나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I'm not going to go ahead and predict a meeting that hasn't even taken place yet. And I can't get into the ongoing diplomatic.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매우 긍정적이고 싱가포르에서 열릴 만남을 고대한다는 말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하나의 절차라고 소개하며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추진하던 일괄 타결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자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president's meeting with Kim Jong-un, and the president will make his views known directly to him when we're in Singapore, and our focus will continue to.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초점은 계속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과정으로 규정하고 장기적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부가 과거의 협상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주목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4일 VOA에 북한 비핵화에 15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단계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미국 핵과학자의 최근 주장에 대해 이전 협상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은 모두 실패했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원한다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 체제를 약화시킬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전문가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사찰하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장 폐기가 돼야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열외로 밀려났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볼튼 보좌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확인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CNN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 방송에 보도는 소문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보면요. 지난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존 볼튼 보좌관이 배석하지 않은 것이 좀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면담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무려 90분간 만났는데요.
네.
이 자리에 볼튼 보좌관이 빠지고 폼페오 국무장관만 배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을 배려해서 대북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배석하지 않도록 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입구에서 김 부위원장을 맞은 사람도 이 존 볼튼 보좌관이 아니라 켈리 비서실장이었죠.
그렇죠. 백악관 비서실장이 외부 인사를 맞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네.
CNN 방송은 볼튼 보좌관이 김 부위원장 접견에서 배제된 건 폼페오 장관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참석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왜 볼튼 보좌관의 참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일까요?
CNN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접근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고 이를 관철하려 한다는 겁니다.
네.
미 언론들은 폼페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열린 내부 토의에서
네.
볼튼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회담 취소를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어렵게 이뤄낸 회담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네.
자, 볼튼 보좌관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했던 그 리비아식 모델이요. 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재고를 위협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리비아식 해법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일을 놓고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네.
이후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서 지금은 폭발 직전 단계라고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폼페오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을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폼페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서부터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두 차례나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것도 폼페오 장관입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확정하기 직전까지도 회담 개최에 반대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식 해법 발언에 불쾌했지만 여전히 폭넓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폼페오 장관에게 맡기고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급속하게 뜨고 진 사례에 비춰볼 때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역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이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원칙이 결여된 합의를 통한 대북 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최소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strongly urging the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any deal with North Korea meet five key principles.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회견을 열고 대북 합의에 포함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북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 동의가 요구되는 협정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First, North Korea must dismantle or remove every single one of it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이어 군사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관련 실험장과 모든 핵무기 연구소, 그리고 개발 시설, 농축 시설을 해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의 불능화, 그리고 전면 폐기, 이어 해체까지 요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 실험의 전면 중단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체계가 포함된 사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을 네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증 체계와 관련해 슈머 의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찰이 허용돼야 한다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commit to any time, anywhere inspections for both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또 만약 사찰 도중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요건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북한과의 합의는 영구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북 합의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도 언제든지 제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시점에 관한 상원 민주당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ould certainly like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quickly as possible. And our great worry is that we lift sanctions before.
슈머 의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상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에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시점은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북한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김정은 정권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행위를 강과할 경우 평화와 안보 정착에 관한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lastly, although security concerns arou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to be our most important priority for a Trump-Kim meeting, they should not be our only priority.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 우려가 이번 미국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지만 유일한 우선 사안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도출한 합의의 성격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실제 취하는 행동을 살펴본 뒤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You have to again see what is the nature of the agreement and the actual verifiable actions taken by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각종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협력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초반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에서 신속하게 핵 검증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즉각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케아 사무총장은 4일 북한에서 신속히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ready to act promptly and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IAEA가 즉각 행동에 나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출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태 발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고 IAEA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몇 주일 안에 북한에서 검증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합의가 타결되면 검증 작업에 나서달라는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AEA는 이미 관련 국들과 연락하며 다수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할 능력과 경험을 가진 국제기구는 IAEA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IAEA i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the experience and capability to monitor and verify.
아마노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사찰단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필요할 경우 많은 사찰 요원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즉각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명확히 할 때까지 최대 제재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무부 출신의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제로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maximum pressure, you know, the maintenance of maximum pressure is important, right? So right.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제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북한 정권이 과거에 견뎠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재정적 고통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2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슬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을 만난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o that image leads to, I think, a weakening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sanctions.
당사국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천안함을 폭침해 해군 46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고 미국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 배우 인물인 김영철 같은 북한 관리들을 만나 악수하고 여행에 관해 특별 면제까지 해주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동참하겠냐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 자체가 의문은 있겠지만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 갔을 때 수행원들에게 웃지 말라고 미리 주의를 줬듯이 신중한 외교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고위직 출신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자도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와 노선 변경에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those signposts yet. And that would be dismantling the ideological infrastructure that
북한이 실질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면 학교나 교과서, 동상 등에 적힌 핵무기에 관한 이념과 사상 체계가 변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와 연관된 국제사회의 편입 의지 역시 인권 침해를 완화하는 징후가 있어야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그런 신호도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백악관이 내리면 6가지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The next step should be maximum pressure 2.0 and the six recommendations were sanctioning Chinese banks which frankly should have already happened.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검색하며 한국 일본과의 연례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등 방어 공약을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정권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이 외교적 특권과 해외 자산을 통해 제재 위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런 권고안을 골자로 하는 최대 압박 2.0 대북 제재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70여 년간 이어져온 전쟁이 끝나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미국과 한국의 방위를 약화하는 후속 조치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구체화된 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미북 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답하면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한국
전쟁은 70년 동안 진행됐고 아마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회담에 앞서 논의할 것이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미국과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과 달리 정전은 전쟁을 멈추는 것으로 한반도는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70년간 이어져온 한국전쟁이 끝난다는 상징성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5일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와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종전선언 이후 뒤따르게 될 평화협정에 따라 문서상에는 평화의 파괴 행위가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군 주도 유엔 군사령부의 존속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해체 논리, 해체 명분이 제기가 되면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논리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위험하냐면 한미연합군 사령부도 한국군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 받아오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을 취약한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논의가 되면 북한 군사력은 그대로 있는데.
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 외에도 방위를 약화하는 후속 조치들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서해와 동해 일대의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은 유엔 해양법에 제시하는 등거리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북방 한계선 NLL보다 훨씬 이남, 인천 가까이 해상 경계선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한 암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의 의도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한 이후에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윤석준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종전선언이라는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휴전상태죠.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국지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지금 뭐 불과 50마일을 떨어뜨린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징적인 종전을 선언한다. 국가 지도자 사이에.
윤 연구위원은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기 등 군사적 긴장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면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역할에 의문이 생기는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당사자이면서 제3자의 입장인 중국이 이제 종전이 선언돼서 위협이 북한의 위협이 없으니 한미동맹도 한국이 제고해야 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국 정부가 제고해야 되겠다고 우리 정부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는 사드보다도 더 큰 반향이 한국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많은 공을 들이고 갑론을박을 해오던 비핵화 문제가 너무 빨리 종전 문제로 무게가 옮겨졌다며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국제적인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걸 간과한 게 아니겠느냐고 윤 연구위원은 반문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했던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문제보다 앞서고 있다는 데 우려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단 제공돼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종전선언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해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의 중요성은 북한의 안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교수는 종전선언이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미 남북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문제는 미한 정상 차원에서 공감을 이룬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면담하면서 깊게 논의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 논의와도 관련성이 깊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장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나아가서 향후 평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큰 원칙과 방향만을 담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에 있어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군사훈련은 문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 교수는 주한미군은 남북 간 문제가 아닌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둔의 성격만 변화된다면 북한도 용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미한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양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확대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은 반발했고요.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해야 하라고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또 미국 내 8개 주에서 오늘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촉구 강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제재에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해야 한다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어제 4일 워싱턴에서 개막한 미주기구 OAS 48자 정기총회에 대한 발언인데요. 베네수엘라의 OAS 회원 자격 정지를 요청한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에 더해서 모든 회원국이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통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왜 그런 요구를 한 걸까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나라 밖으로 내모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베네수엘라 이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가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그 선거는 가짜였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여지조차 남지 않았다라고 폼페오 장관이 말했는데요. 원래 베네수엘라 대선은 올 연말 열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조기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야권 후보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이 조기 대선에서 마두로 현 대통령이 한 68% 득표로 재선됐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파괴 논란, 이 조기 대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회도 사실상 힘을 잃은 상태인데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지난해 7월 이 친정부 성향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출한 재헌의회라는 조직이 출범했는데요.
네.
야당이 장악한 기존 회의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판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지적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그 베네수엘라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 식량과 생필수품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정권 퇴진 요구가 계속된 가운데 강경 진압으로 희생자가 속출했는데요. 교도소 등지에서 폭동으로 막대한 사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굶주림과 혼란을 견디지 못해서 이웃나라 콜롬비아 등으로 떠난 베네수엘라 국민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재헌의회 출범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고요.
네.
곧이어 미 재무부가 마두로 정권 주변 인물들의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을 제재했습니다. 이런 대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미주기구 회원국과 더 많은 나라가 동참할 것을 이번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촉구한 거죠.
네. 자, 폼페오 장관 발언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베네수엘라의 호르헤 아레아사 외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이 제재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미주기구 규정 위반이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폼페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OAS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OAS 탈퇴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란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를 지시했다. 이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완전히 폐기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를 지시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필요할 때 핵 역량을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란 원자력청 베흐루즈 카말반디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을 오늘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란 측이 지금 IAEA에 통보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UF6, 육불화 우라늄 생산 능력 확보 절차를 오늘 시작하겠다고 IAEA에 알릴 예정이다라고 카말반디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육불화 우라늄, 이 UF6 생산은 우라늄 농축 전 단계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라늄 광석을 가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 상태 물질이 바로 UF6입니다.
네네.
이 UF6를 원심 분리기에 주입해서 재가공하면은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 나라와 맺은 핵 합의에 따라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도가 90%인데요. 이 전기 생산 등에 사용되는 3.67%까지만 허용됐습니다. 이 수치를 다시 높이도록 이란 당국이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란은 핵 합의 이전에 20% 농축 우라늄을 보유했었습니다.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이틀 안에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당장 핵무기를 다시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핵 합의가 완전 폐기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라고 이란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네. 합의 유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겠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유럽 당사국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CNN 방송이 해설을 했는데요. 이 헤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난달 말에 이란의 원유 수출과 대유럽 교역을 보호할 방법을 보장하라는 등 핵합의 유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좀 미온적이자 핵합의가 깨질 상황을 대비한다는 공세적인 태도로 나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달러 환전 조직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잇따라 단행했고요. 3개월에서 6개월로 정한 유예 기간이 지나면 핵합의 이전에 단행했던 제재들도 다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 대형 에너지 기업인 토탈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란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세계 제1위의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 계열사도 이란산 원유 수송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합의 이후에 이란에 진출했던 유럽 기업들이 지금 미국 정부의 제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합의 조건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지, 예멘과 레바논 반군 지원 중지, 시리아 주둔 병력 전면 철수 등 12개 항을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이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이 변화의 길로 나서면 국제, 경제, 외교 질서에 동참하도록 미국이 도울 것이고 아니면 사상 최고의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2개 항 중에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늘 5일이죠.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8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그리고 사우스 다코다주인데요. 이 프라이머리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예비선거라고 하는데 이 비밀 투표로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걸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네, 예비선거 치러지는 8개 지역 가운데 아무래도 뭐 캘리포니아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는 이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당 소속을 불문하고 예비선거 상위 1, 2위가 본선거에 나가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글 프라이머리 방식에서 민주당 쪽에 어떤 후보가 본선거에 올라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의 그 제리 브라운 주지사인데 다시 출마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아.
주지사 프라이머리는 역시 민주당 쪽 후보들이 주목되는데요.
네.
안토니오 비아라 이고사 전 로스앤젤레스 시장, 개빈 뉴섬 현 부지사, 그리고 존 챙 주 재무장관, 그리고 딜레인 이스틴 전 주 교육감이 주요 후보입니다. 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 뉴섬 부지사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씀하신 인물 중에는 그 부지사, 뉴섬 부지사, LA 전 시장 눈에 띄네요.
네, 이 두 사람 다 캘리포니아에서 잘 알려진 정치인이죠. 뉴섬 부지사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비아라 이고사 전 시장은 또 멕시코계 미국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존 콕스 후보 그리고 주 의원인 트래비스 앨런 후보가 눈에 띕니다.
네네. 자, 연방 상원 프라이머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석 가운데 지금 한 석을 새로 뽑는데요. 역시 민주당 후보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현 상원 의원이 지금 프라이머리에 출마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역임한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이번에 또 여섯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건데요. 올해로 83살로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네요.
네, 하지만 워싱턴 정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네.
이 주 상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케빈드 레온 후보입니다. 이 레온 후보는 진보적인 색채를 내세우면서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도전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파인스타인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연방 하원 쪽 사정도 좀 보죠.
네,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느냐라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7석을 만회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아까 그 목표가 좀 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미국 언론들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 네네.
예, 특히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인구도 많지만 한인들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연방 하원의원과 주의원 의회 선거에 여러 한인 후보가 나섰는데요. 특히 은퇴하는 이 에드로이스 하원의원의 지역구에 공화당 소속 영김 전 주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수지 박 레게이트 후보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이 로이스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영김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뉴저지가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의석 5석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모두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기온 17도, 낮에는 29도.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장전과 평강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32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 청진은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5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이 큰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어떤 큰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실무진 논의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명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북 회담은 하나의 절차라며 미북 정상 간 만남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기간 중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크렘린궁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이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영항공사 에어차이나가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베이징 평양 정기노선 운항을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언론들은 오늘 항공사 관계자를 인용해 노선 수요에 따라 베이징 평양 정기노선이 재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차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 베이징을 출발하는 평양행 여객기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신설된 에어차이나 베이징 평양 노선은 이후 여러 이유로 운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에어차이나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밝혔지만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으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 미국이 항공모함 전개를 한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올해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운항한 것은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지만 지난해 7월엔 미 해군 함정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타이완 해협 추후 군사작전 실시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와 영내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간 견해 차이로 공동 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이 이란 핵협정과 무역, 기후변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G7 정상들 간의 공동성명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폐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6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 분출로 인한 사망자가 6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40km 떨어진 푸에고 화산은 지난 3일 분출을 시작한 데 이어 어제 다시 분화해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화산재에 묻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들이 많고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